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다못 끝냈죠. 예, 10절부터 그러면 한번 좀, 예, 제가 다시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내가 아, 참 내가 이 말씀대로 참못 사는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이렇게 살고 싶다. 아,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취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이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뛰어난 삶을 입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영원한 가치에 이제 두어야 한다 하는 것과 이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서 불필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아까 그 표현 중에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10절의 그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면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또 믿음의 어떤 뿌리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근데 실족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 이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게 내적인 측면이라면, 이 실족거리가 없다는 거는 이제 외적인 측면입니다. 행실의 문제.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 또 믿음의 열매의 문제. 그러니까 신실한 건 뿌리, 또 실족거리가 없는 건 열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실하다는 이 단어, sincere라는 단어를 제가 요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심장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빛에 비추어서 판단한다. 요런 뜻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태양빛 아래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신실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합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어떤 순수한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외적인 그 실제가 이제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실한 거에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볼때 반대말은 뭘것 같으세요? 신실하다? 반대말은 안신실하다? 신실하다의 반대말은 아마 이런 정의에 비춰보면 위선적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단어 자체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환한 빛에 대어 비춰봐도 뭔가 속이는 게 없고 그런 거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반대말은 위선적이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족거리가 없다. 실족거리가 없다는 것은 실족이 뭔지 아시죠? 실족. 아우, 실족했어. 나 실족했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족한다는 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거리 끼게 만들었다면 그건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서로가 다 자유롭지 못한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때문에 참 이게 실족하게 만들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제가 좀 불리해요.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게 배려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평생 이제 이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도면서 어떤 기원이면서 어떤 일종의 또 복을 비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 의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Righteousness, 의라고 얘기할 때 먼저는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 저와 여러분이 의롭나요? 예, 의롭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워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너 의로워? 이렇게 하고 딱 물었을 때 뜨끔한 건 뭐죠? 아, 그것은 도덕적인 의의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실제로 이루어야 하는 도덕적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의의는 사실 천차만별인 것이고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얼마나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의 기초를 좀 튼튼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의롭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의가 있고 도덕적인 의의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뜨끔하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았네요. 이래버리면? 그럼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법적인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그것은 어떻게 얻었다?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내 도덕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런 내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만, 이제,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내는 그 도덕적인 의의, 그것에는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실 자신 있게, 네, 저는 100점입니다. 도덕적인 의의가 10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으로 자꾸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의의를,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삶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의의 열매를 우리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맺으려고 그러면 그게 종교죠. 우리의 어떤 인간성. 아, 나는 인간성이 굉장히 좋아. 그것으로 내가 어떤, 행실의 어떤 열매로서 의롭게 이렇게 이제 드러내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하냐? 그거는 가톨릭 교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불교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이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예,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의의 열매들,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지.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내 어떤, 이 천연적인 어떤 내 자아의 어떤, 올바름, 강직함, 이런 것으로 내가,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게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로.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요 12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만 더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죠?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 이걸 어디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네요. 에필골몬. 이걸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됐고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것이 뭐가 됐다?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진시킨다. 복음이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나요? 갑자기 쇳덩구리가 생각나네. 이렇게 그큰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갖고 옮기는 그 곤충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나요? 마음에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고 뭐 구금이 되고 이렇게 뭐 압송이 되고 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게 장애물일 것 같은데, 이게 좀더 자유로운 몸으로서 있어야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 거냐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도 바울을 가둬버렸다. 더 이상 이제 꼼짝달싹 못할 거야.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도 바울의 이 결박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넓게 퍼뜨리는 계기로 삼으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여러 번 증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은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몇번 가졌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또 2년 동안 또 이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집 안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니까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 지켰을 거 아니에요, 집에. 24시간 교대 감시, 교대로 해가지고 감시 근무를 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그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다 자유롭게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그 제국, 로마 제국의 그야말로 수도예요. 그렇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모였다가 로마에서 흩어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있고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미사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지금 체험하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수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연금 상태인데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락달락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황실에도 전파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하는 이 말이 아까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벨릭스나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로마로 온 상태에서도 셋집에서 2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그 모든 근위병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이제 서신, 이것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후로 정말 성경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용될 그 성경, 그 편지, 그걸 여기서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중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기간에 이 오네시모를 또 얻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메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았다 하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을 이제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걸 모든 성도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도들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복음을 진전시키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